네,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이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 계시나요? 요즘은 개나 고양이 같은 이제 이 애완동물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가족과 같이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소중한 가족 같은 그런 애완동물, 그런 개나 고양이다고 하더라도 뭐 그 강아지가, 그 개가 밥을 먹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개의 사료를 같이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나를 개라고 생각한다면 그 개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사실 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나의 행동을 낳는 법입니다. 내가 나를 개라고 생각한다면 개밥을 먹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한 사람을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오늘 바로 들어가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죠.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광야에서 진짜 선지자처럼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에게나 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세례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입교 차원에서 할례를 받기는 좀 그러니까 세례를 받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다 똑같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강하게 또 얘기해 주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 배척하고 싫어하고 안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은 더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또 저 세례 요한에게 저렇게 몰려들까?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록하기를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너 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라고 시켰다라는 것이죠. 너 뭔데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누구냐, 넌 누구냐, 너 누구냐 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질문으로 나오고 있고, 그 반복적인 질문에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또 특이하게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나는 뭐다 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 도 아니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세례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겸손히 낮추며 겸손히 자신을 낮춤과 동시에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비추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토록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며 얼마만큼이나 겸손히 낮추고 있는가 봤을 때 어떻게까지 자신을 낮춥니까?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얼만큼이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얼마나 얼만큼이나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며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정체성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신발끈을 풀고 뭐 묶는다는 것은 노예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낮고 낮은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결국에 어디로까지 이제 연결되고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아주 동시적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을 더 보게 하고 가리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례 요한은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 정체성 자체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것, 그 분명한 정체성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이 겸손한 낮춤은 결국 하나님을 높임과 함께 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는 것, 나의 분명한 정체성은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 세례 요한은 그의 말로, 사역으로, 삶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2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더 진짜 직접적으로 가리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지고 간다라는 이 표현은 죄를 담당한다 라는 뜻과 함께 죄를 제거한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은 죄를 담당하여서 대속의 어린 양이다 라는 뜻과 함께 그 죄를 제거하고 정복하는 승리의 어린 양이다 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참된 그 승리는 어린 양에게 있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쉽게 얘기하면 용이 되고 호랑이가 되길 원하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양의 자리에 가기를 즐겨하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내가 칭찬받고 높임받고 내가 뽐내고 내세울 것이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을 즐겨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지극히 미련하고 낮은 자리를 즐겨하여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같이 호랑이같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야 참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나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승리는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낮디 낮은 그 어린 양의 자리에 오히려 진짜 승리가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 주님의 정체성이 참 승리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어린 양, 승리의 어린 양, 참 승리는 그 낮고 낮은 어린 양의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소개해주고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이 1차 독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가장 떠오르게 되는 한 구약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무래도 유월절 어린 양일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애굽에서부터 그 바로 왕의 박해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열 재앙이 임하여서 그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 가정을 유월하여, 패스오버하여 넘어가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금 재미있게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유월절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이 도시 전역을 정말로 휩쓸어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 가운데 그 밤을 지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철수 아빠와 영수 아빠가 그날 밤에 함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철수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수 아빠, 나 정말 너무 떨려. 너무 지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 죽겠어. 오늘 밤에 진짜로 실제로 죽음의 사자가 도시 전역을 휩쓴다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서 이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철수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수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야 철수 아빠, 우리의 리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했어? 어린 양 잡아서 저녁 식사하고 먹지 않았어? 온 가족과 함께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어?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 근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담대해! 라고 영수 아빠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철수 아빠는 당연히 그건 다 했지. 그렇지만 진짜 죽음의 사자가 전역을 휩쓴대잖아. 빨리 이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너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 너무 마음이 힘들어. 라고 철수 아빠는 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수 아빠는 괜찮아. 다 오라 그래. 나는 담대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제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반된 두 사람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날 밤에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 죽었을까요? 철수가 죽었을까요? 영수가 죽었을까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왜 그렇죠? 문설주에 발린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주체와 믿음의 크기, 믿음의 실력,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볼 때가 있으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주체가 있고 믿음의 크기와 실력이 있을 터인데 그것 중에 가장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주체 나도 아니고 그 믿음의 주체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정도, 믿음의 강도, 믿음의 실력도 아니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일 것입니다. 믿음 없이 절대 구원받지 못하나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또 넘어지는 부족하고 약한 믿음으로 아직도 부족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불안함 가운데 살지 모르나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러한 나의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하여도 한 줄기 빛과 같이 붙들고 있는 실 한 오락 같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붙들고 있는 믿음의 대상 그분이 그 피가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뭐 어려움이나 어두운 시련은 절대 쉽거나 가볍지 않은 현실이죠. 그러나 어려움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가 정말로 두렵던지 담대하던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에 상관없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그 피가 나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변화하기 원하는 이유는 오직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어져가는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나는 순종을 해도 순종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살려내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오직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루도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 가운데 그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하며 사모함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은혜에 다시금 힘을 입고 힘을 입어 그 은혜만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모함 가운데 그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살아나아감 가운데 내가 주 안에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이 확고하고 확고함에 따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를 더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바라고 사모함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부어져서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